제가 그 현역 언론인으로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외국 분들 만나서 여쭤보고 한국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거의 모든 분들이 아, 한국은 캔두 스피릿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캔두 스피릿 할수 있다. 우리는 뭐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과연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 나온 용어냐?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개혁에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캔두 스피릿이라고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근원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몰랐었는데 이제 그 근원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됐습니다. 2003년에 중앙일보 기자들이 브라질 출장을 가서 그 당시 브라질 대통령이 그 유명한 좌익 대통령, 룰라 대통령이었습니다. 룰라 대통령에게, 아, 이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정말 농토도 뭐 어마어마하고 기후도 뭐 열대 바로 아래 지역이니까 뭐 산모작 사모작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농작물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엄청난 이 소위 말하는 게 빈곤층이 많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룰라 대통령 얘기가 아, 그걸 몰라서 물어보냐. 당신네 나라는 토지개혁에 성공했는데 우리는 토지개혁을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저도 그 1996년도에 그 페루에 가서 그 당시 페루 대통령이 일본계인 그 알베르토 후지모리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직접 후지모리 대통령을 인터뷰를 했어요. 아, 이 페루에 와봤더니 상류층 한 3, 4%, 중산층이라고 해봐야 한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극빈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이 뭐 거의 10%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냥 막 나라가 막 휘청휘청 하는 거죠. 이게 중심을 못 잡고. 이거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아, 우리도 토지개혁을 못해서 그렇다. 토지개혁이 얼마나 중요한 화두냐 하는 것을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 그 광화문 부근에 가시다 보면 프레스센터가 있습니다. 이 언론 기관들이 모여 있는 프레스센터 앞에 이 거짓된 글을 쓸수 없다. 역사 앞에 거짓된 글을 쓸수 없다라는 그런 그 슬로건하고 펜이 이렇게 놓여 있고 이걸 이제 굽히지 않는 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언론을 상징하는 뭐 그런 상징물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그 굽히지 않는 펜이라는 이 조형물에 새겨져 있는 역사 앞에 거짓된 글을 쓸수 없다라고 하는 이 글은 누가 만들었냐면은 송건호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송건호라는 언론인은 아주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 아주 편집국장까지 거치고 나중에 한겨레신문 초대 사장을 지낸 한국의 언론인 중에서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극악무도한 내용들을 퍼뜨려서 오늘날 이승만 대통령의 그 평가를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개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놨냐면, 요거 제가 요거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요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승만이 범한 많은 과오 중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은 외세의 국가 이익의 추구에 편승하여 이 나라를 분단하는 데 앞장섰다는 것이고, 일제시대 때 민족을 배반한 친일 역적들을 싸고 돌아 민족 정기를 흐려놓은 점이고, 12년의 통치 기간에 이 나라를 자주 아닌 열강의 예속으로 전락시켰다는 사실이고, 나아가서 토지개혁에 대해서는 뭐라고까지 매도를 해놨느냐. 이승만은 성안 중인 농지개혁법이 한민당에 의해 지연되어 유명무실하게 된 것을 방치했고, 농민에게 불리한 양곡도입법이 재정 공포되도록 하는가 하면 이렇게 써놨어요. 오늘날 이승만 대통령을 비난, 모욕, 왜곡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언론인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이 짓을 했다는 것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비극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분이 이야기한 이 토지개혁에 관한 이 부분은 과연 이게 사실이냐? 우리는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행한 토지개혁이야말로 정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개혁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언론인이 이걸 다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매도를 해놨으니 되게 신문에 나면은 그걸 사실로 믿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식으로 왜곡을 시켜놓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참모습이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의 토지개혁이 뭐 문제가 있느니 뭐니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한국은 조선 500년 동안 그야말로 극소수의 이 양반층이 거의 모든 이 지식을 독점합니다. 한문이라는 아주 배우기 어렵고 쓰기 어려운 그것을 공용어로 500년을 사용했어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셨는데 한글을 쓰면 이거는 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한글을 공용어로 쓰지도 않으니까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드신 이후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다가 19세기 말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어이구 자기네들이 쓰는 알파벳보다 훨씬 더 훌륭한 한글이라는 게 있는 걸 발견하고 이렇게 훌륭한 한글인데 왜 안 쓰느냐 그래가지고 헐버트라는 선교사가 자기 배제학당 제자인 주시경이라는 학생하고 같이 야 우리 한글 연구해서 한글로 이 무지한 백성들을 깨우쳐서 근대인을 만들자. 왜냐하면 한글을 깨우쳐야 성경이라도 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헐버트가 한글 연구에 앞장서고 헐버트의 제자인 주시경이 한글 연구에 앞장서서 오늘날 같은 한글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은요, 500년 동안을 중국 문자인 한문을 쓰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은 뼈빠지게 일하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만 공부해서 자기네들만 지식을 가지고 과거 시험에 자기네들만 급제해서 권력을 차지하면 모든 부는 다 자기께 됩니다. 구한말에 조선에 왔던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는 여사가 한국의 관리들은 면허받은 흡혈귀다. 이 면허받은 흡혈귀들이 백성들을 흡혈귀처럼 착취한다. 그러니 백성들은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하면 자기 개인 재산을 보호해주는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양반 관리들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고 잡아다가 막 볼기를 치면 자기가 벌은 걸 다 뺏겨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열심히 일합니까? 아무도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아비규환의 세상에 대하다 보니까 백성은 끝없이 가난해지고 한 번 부자는 영원한 부자가 되고 그리고 양반들은 전부 토지를 전부 자기네 걸로 이제 독식을 하다 보니까 자기 땅을 이제 농민들에게 빌려줍니다. 이걸 소작이라고 그래요. 빌려주면 이 소작을 붙여먹는 사람들은 뼈빠지게 1년 동안 농사를 져서 수확물의 50% 내지 70%를 지주들에게 소장료로 납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를 가지고 1년을 살아야 되니까 이 소작인들은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가난하니까 봄이 되면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산에 들어가가지고 뭐 소나무 뭐 껍질을 벗겨서 먹고 풀뿌리를 캐서 먹고 그걸 초근 목피라고 하잖아요? 춘궁기, 전량농가, 이제 쌀이 떨어진 농가. 이러다 보니까, 야, 이래가지고 무슨 근대 국가가 되겠느냐? 이 정말 토지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이 절망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에게 뭔가 희망을 줘야 된다. 희망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에게 농토를 줘야 된다. 자기 농토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정부가 매입을 합니다. 이걸 이제 유상모수라고 하죠. 그리고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주는데 이걸 공짜로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유상분배라고 그래요. 유상몰수, 유상분배. 그래서 토지들을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농민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가격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한 농지개혁이에요. 어느 정도로 그 유리하게 만들었느냐? 1년 수확량의 150%를 5년에 나눠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자기 수확량의 30%씩을 5년을 정부에다가 내면 이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배하는 조건이 농민들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농지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소작인은 1년 농사 진 거에 50% 내지 70%를 지주들에게 그냥 갖다 바쳤어요. 그 갖다 바치는 것으로 끝입니다. 자기 농토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1년 수확량의 30%씩을 5년만 내면 이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법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지금 먼저 농민들에게 농토를 나눠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의 명령으로 6.25가 나기 두 달 전에 농토를 먼저 다 나눠줘 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 땅에 존경받는 송건호라는 언론인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식으로 성안 중인 농지개혁법이 한민당에 의해 지연되어 유병무실하게 된 것을 방치했고 농민들에게 불리한 양곡 도입법을 했대요. 이런 그 이 엉터리 주장을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뭘 했는지 뭐 관심도 없고 누가 뭐 묻거나 따지도 않고 그러니까 마치 이런 언론인들이 얘기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냥 우리가 믿어온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개혁법에 관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 내면을 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농지개혁을 먼저 시작한 것은 북한이었습니다. 북한은 46년 3월 5일부터 소련으로부터 농지개혁법이라는 법안을 전달받아가지고 그 소련 공산당의 지령에 의해서 농지개혁을 실시를 했습니다. 불과 25일 만에 농지개혁을 끝내버렸어요. 어떻게 끝냈느냐? 무조건 지주의 땅을 강제로 다 뺏었습니다. 이걸 무상몰수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농민들에게 야 너희들에게 우리가 땅을 공짜로 나눠줄게. 공짜로 줬습니다. 무상분배예요. 그리고 아니 내 땅을 그냥 공짜로 막 그 무조건 뺏어가니까 지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내 재산을 뺏어가는데. 그러니까 막 이제 반항을 하죠. 반항을 하면 잡아다가 죽입니다. 나무에 거꾸로 매달아놓고 막 그 뭐 불지르고 막 이 짓을 하니까 감히 어느 누가 저항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농토 뺏기고 내 집 뺏겨, 농토 뺏겨, 뭐 공장 뺏겨 다 뺏긴 사람들이 거기서 맞아 죽지 않으려면 탈출해가지고 남한으로 도망와야죠. 그게 뭐예요? 그게 월남이에요. 농지개혁의 과정에서 100만 명이 북한에 있는 정든 고향을 버리고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두 번째로 내려온 사람들은 누구냐? 공산화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 반공 기독교인들이 다 내려왔습니다. 세 번째로 거기서 뭐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뭐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 다 사업체 뺏겨, 뭐 가게 뺏겨, 공장 뺏겨 그러니까 이 자본가 다 쫓겨나왔습니다. 월남한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보니까 남한이 더 시뻘겋더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사람은 나면 어디로 보내요? 서울로 보내죠. 말은 제주도로 보내죠. 그래가지고 이 악질 빨갱이들도 이왕 그 빨갱이 짓을 하려면 서울 가서 빨갱이 짓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북한에 있던 그 악질 A급, B급 빨갱이들은 전부 서울로 왔대요. 뭐 이주아라든지 이런 사람 다 이게 원래 북한 쪽에 있던 사람들인데 전부 남한에 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남한이 훨씬 더 공산주의 세력이 강했습니다. 북에서 쫓겨내려온 사람들이 보니까 야 우리가 여기 공산당이 싫어서 남한으로 왔는데 남한이 더 빨갛다. 야 여기마저 공산화되면 우리가 어디 가서 살란 말이냐. 안 되겠다. 공산당하고 싸우자. 그래가지고 머리에 띠 메고 강목 들고 싸운 게 서북청년단이에요. 여러분들 뭐 서북청년단 그러면 뭐 무서운 사람들 같죠. 서북청년단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뿌리를 쫓아 올라가면 바로 북한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에서 전재산 다 뺏긴 엘리트층들이에요. 서북청년단이 왜 그렇게 이 응집력이 강하고 결속력이 강하고 활동력이 강했느냐? 거의 모든 서북청년단들이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농민들에게, 야, 너희들 이제 그 공짜로 다 땅 줄게. 그래서 1.5 정보씩을 이제 공짜로 줬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은 뭐 공산주의가 뭔지, 그리고 야, 저것들 다 이 소련의 앞잡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했던 농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지주의 땅을 막 뺏어가지고 공짜로 막 나눠준다고 그러니까, 어이쿠, 이거 김일성이 하나님이구나. 스탈린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전부 북한의 공산화에 쌍수를 들어서 환영해가지고 북한이 아주 삽시간에 공산주의가 된 것입니다.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지주, 자본가, 지식인, 기독교인들 다 내쫓고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에게 공짜로 땅을 준 이 김일성에게 그야말로 감사 편지를 외치고 막 김일성 만세를 외치고 뭐 스탈린 만세를 외치고 그래가지고 스탈린에게 그 조선 농민들이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보낸 그 편지 통수가요 1676만 7,680명이 아니, 북한의 인구가 그 당시 천만이었는데 백만이 월남을 하고 900만이 남아있다고 학자들이 연구가 돼 있는데 곱하기 2를 해가지고 스탈린한테 감사 편지를 보내고 김일성 만세를 외쳐서 북한이 완벽하게 공산화가 됐어요. 공산화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농민들에게 공짜로 땅을 나눠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농지개혁이라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 굉장히 재밌어요. 분명히 무상 분배라고 해서 공짜로 땅을 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요 분이 그 일본 학자 와다 하루키라는 분인데요. 김일성이 제일 좋아하는 학자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연구 자금도 많이 받아가지고 뭐 북한을 막 이렇게 뭐 미화 찬양하고 뭐 이런 글도 많이 쓰고 이 와다 하루키의 제자가 저 서동만인가 하는 사람 저 노무현 정부 때 뭐 하여간 국가안보 뭐 이런 관련 일한 사람도 이분 제자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북한 토지 개혁을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의 무상 몰수, 무상 분배 방식의 토지 개혁은 뭐가 문제였느냐? 자, 공짜로 토지를 나눠준다고 했으면 토지에 소유권을 줘야 되잖아요. 이건 네 땅이야. 그러니까 네가 이거를 뭐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뭐 네 자식이 그 어디 학교 갈 때 돈이 모자라면은 땅의 일부라도 팔아서 학비라도 보태든지 이게 내 소유야만 열심히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소유권을 준 게 아니에요. 첫째, 토지를 공짜로 주되 이 토지는 공산당의 명에 의하지 않고는 매매하지 못하고 저당도 못 잡히고 누구에게 빌려주지도 못해요. 오로지 경작할 수 있는 권한만을 농민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땅을 공짜로 받았으니까 정부에다가 현물세를 25%를 내. 그 25%를 현물세로 해놓고 현물세를 슬금슬금슬금 올리는 겁니다. 야, 우리 인민군들 말이야. 인민군들이 지금 무기를 좋은 걸 써야 돼. 그러니까 인민군에게 무기를 사주는 그 비용 10% 더 얹어. 그래서 35%가 돼요. 또 우리가 저 어디 뭐 지금 댐을 건설해야 되는데 그 댐 자재를 사야 돼. 10% 더 얹어. 45%가 돼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올라갔느냐. 나중에는 70%까지 올라가요. 일본 측 자료에 의하면은 25% 했던 현물세가 나중에는 막 50%로 올라갔다가 뭐 애국미 헌납운동 이런 것까지 합쳐가지고 70%로 현물세가 올라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 공짜로 토지를 준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매매도 못하고 저당도 못 잡히고 남에게 빌려주지도 못하고 오로지 경작할 수 있는 권한만 받은 데다가 현물세는 계속 25%라고 하더니 뭐 50%, 75% 가져가니까 이게 뭐예요? 지주를 내쫓고 지주 자리에 공산당이 들어앉아가지고 지금 농민을 착취하는 게 되잖아요. 야, 이러니까 이게 뭐야? 이거 내 땅도 아니네. 그러면 내가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이때서부터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 북한은 지금 저렇게 식량이 모자란 이유는 뭐 농토가 좁아서라고 사람들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아니 이게 내 땅도 아닌데 내가 왜 열심히 일을 해?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소득이 아니라 뭐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국가가 다 뺏어가니까 나 일 안 해. 이렇게 해서 이 토지개혁의 실패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식량난의 원인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네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1958년에 가가지고는 야 그 10년 전에 너희들 나눠준 토지 다 내놔. 그래서 정부가 또 다 뺏어요. 이걸 토지 국유화라고 그래요. 그리고 집단 농장을 만들어요. 가지고 이 농민들을 전부 집단 농장에다가 소속을 시켜요. 국가에 속한 노비가 된 겁니다. 이 조선 농민들이. 이게 북한이 시행한 토지개혁의 실체입니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심각한 토지개혁이 아닌 토지개악을 이미 훤히 꿰뚫어보고 계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상몰수, 무상분배라고 하는 이 허울 좋은 농지개혁으로 북한은 농민들을 지속적으로 그냥 수탈을 한 거고 그 수탈하는 명목도 뭐 현물세, 뭐 애국미 헌납운동 거기다가 조금 있다가는 뭐 인민군에게 좋은 무기 사주기 뭐 운동, 뭐 뭐하기 운동 해가지고 끝없이 조선 농민을 착취한 거고 그래가지고 1958년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다시 나눠준 토지를 회수해서 집단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농민들을 전부 집단 농장의 농노로 귀속을 시켰습니다. 남한도 그 당시에 이 토지개혁을 하기 직전에 이 소작인이, 그러니까 내가 땅을 가지고 내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16% 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남의 땅을 빌려서 하거나 뭐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토지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 토지개혁의 아주 모델이 뭐냐면은 이 맥아더 사령부가 일본을 점령한 다음에 일본에서 토지개혁을 실시를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토지개혁을 실시를 한 것을 우리도 비슷하게 가져다가 미 군정이 아직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일부를 대상으로 토지개혁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이 시행을 한 거는 농지대금을 24년간 그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시행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보고 아 우리도 농지개혁을 해야 되겠다. 맥아더가 일본에서 행한 거를 기본으로 하되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연구를 해라. 그래가지고 농림부에서 이걸 막 연구를 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에서 이 농지 문제와 관해서 이 토지개혁 문제와 관해서 가장 뭔가 기본적인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열심히 찾다 보니까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조봉암은 일제시대 때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일제시대 때 공산주의자였던 사람을 이승만 대통령이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요. 당신의 임무는 이제 근대적인 농지개혁을 당신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봉암을 앞서여가지고 농지개혁을 합니다. 지주들은 어떻게 하든지 내 땅을 안 뺏기기 위해서 막 로비도 하고 막 법안이 막 국회에 상정될 때마다 막 반대를 하고 그래가지고 시간을 막 끌어요. 이승만 대통령 막 밀어붙여요.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농지개혁의 문제점이 뭔지를 아주 정확하게 밝히는 연설을 합니다. 북한에서 하는 저런 무상몰수, 무상 그 분배는 정부가 대지주가 되고 농민은 다 소작인이 되어 전에는 부호의 노예가 되던 것이 지금은 정부의 노예되는 것에 불과하다. 무상몰수, 무상분배는 이거는 안 된다. 아주 정확하게 이 이승만 대통령이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정부가 지주의 땅을 돈을 주고 매입을 한다. 유상, 몰수, 그리고 농민에게 돈을 받고 나눠준다. 무상 아닌 유상 분배다. 이 원칙을 발표를 합니다. 만약에 그 무렵에 대한민국의 이 좌익이나 남노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북한식의 토지개혁만이 진정한 토지개혁이라고 뭐 미친 듯이 외치고 선전을 했어요. 요즘에 대한민국의 좌익학자들도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이야말로 그 당시에 모든 모순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농지개혁인데 이승만이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해서 정말 무리만 개혁이라고 이름한 아무 개혁도 아닌 개혁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송건호 같은 언론인은 이승만 토지개혁은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어.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공산주의자인 조봉암을 발탁을 해서 지주들의 압력을 물리치고 농지개혁법을 만드는 겁니다. 지주들은 막 시간 끌기 작전을 벌이고 뭐 별 짓을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농지개혁을 지주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하느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 1년 농사 진 거에 300%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지주들은. 이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소리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농지개혁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300%를 150%로 낮춥니다. 농민들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송건호라는 이 언론인은 농민에게 가장 불리한 농지개혁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써놔서 자기 책에다가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언론인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 세상이 됐어요. 국회에서 그렇게 뭐 막 그 법을 막 통과를 못 시키고 막 뭐 이러는 바람에 시간이 뭐 조금 흐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이 관계 법령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빨리 충군기가 와서 농민들이 내 땅에서 농사를 줘야 기분이 좋을 거 아니냐. 그러니 먼저 토지부터 나눠줘라. 그래가지고 1950년 4월에 아직 관계병령이, 법령이 다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농민들에게 농지부터 먼저 나눠줍니다. 1950년 4월이었어요, 그게. 그로부터 두 달 후에 6.25가 터졌습니다.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특명을 내려서 농민들에게 농지 분배를 하지 않았다면 인민군들이 와 밀고 내려와서 자기네들이 점령한 지역에서 야 지주들 땅 뺏어가지고 공짜로 나눠줄 테니까 공산당에 협조해 그러면 농민들이 땅 받느라고 전부 협조했겠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된 겁니다. 북한처럼. 정말 운 좋게 6.25가 발발하기 두 달 전에 이승만 대통령의 이 특명에 의해서 농민들에게 먼저 농지를 분배한 이 조치야말로 정말 이승만 대통령의 해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본 학자 중에 이 사쿠라이 히로시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가 아니 인민군이 그 남침을 한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날 6.25 남침을 했는데 하필이면 왜 북한이 요 시점에 남침을 했을까? 이걸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남한에서 농지 개혁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이걸 아셨는지 뭐 모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승만 대통령이 4월 달에 농지를 다 나눠줘 버리는 바람에 인민군이 자기네들 점령지에 가가지고 야 농민들 우리가 해방하러 왔다 지주 땅 다 뺏어가지고 공짜로 줄 테니까 빨리 와서 우리에게 협조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농민들이 하나도 안 움직인 거예요. 저 사람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이미 땅 다 받았는데. 그래서 인민군의 선전선동이 하나도 먹히지를 않아가지고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아니, 이러한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명한 한겨레신문을 창간한 초대사장까지 지내고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지내고 조선일보 논설위원까지 지낸 이 언론인이 도대체 뭘 근거로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에게 엉망진창이고 농민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 어떤 학자들도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은 농민들에게 월등히 유리했다. 예. 조선시대 500년 동안 수많은 이 농민들이 땅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이 명령에 의해서 자기가 1년 농사진 거에 30%씩을 5년간만 내면 이게 내 땅이 되니까 정말 500년 만에 내 땅을 갖게 된 이 농민들의 기쁨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춤추고 기뻐서 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더 재미있었던 것은 그로부터 6.25가 났지 않습니까? 6.25 나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게 됐어요. 돈값이 점점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민들이 정부에다가 내야 될 금액이 점점 더 부담이 적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거의 공짜로 받은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농민들이 다 내 땅을 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를 지면 이게 다 내 재산이 되니까 누가 새벽에 일어나지 말라고 그래도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누가 뭐 논에 물 대지 말라고 그래도 가서 이거 내 건데 내 재산인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뭐냐? 내가 피땀 흘려 번 내 재산을 헌법과 법률로 지켜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출발입니다. 예. 내 재산, 내 땅, 내 소유를 인정받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요. 이승만 대통령은 이거를 훤히 들여다보시고 미국에서 망명생활을 33년간 하시면서 아 미국이 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지? 알고 보니까 헌법과 법률로 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지켜주는 아주 엄격한 그 법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제도를 한국에다가 그대로 이식한 거예요. 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아무리 정부라고 하고 아무리 국가라고 해도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재산을, 개인의 호주머니 돈을 함부로 뺏어갈 수 없어요. 우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은 정부나 국가가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이 재산과 국민의 돈을 막 함부로 가져가거나 막 세금을 제멋대로 올리거나 함부로 막 세목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막 세금을 늘리거나 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를 해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이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은 그 중요한 자기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세금을 올리재요. 아니, 지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민의 대표가 아니에요. 영국에서 의회가 만들어진 게 뭡니까? 왕들이 자꾸만 막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막 전쟁을 일으키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제멋대로 세금을 걷어요. 세금을 걷으면 이 백성들은 죽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아니, 왕이 왜, 왕맘대로 왜 세금을 왜 걷어? 우리 이 국민 대표인 의회가 이게 정말 합당한 세금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되겠어. 그래서 의회 없이는 세금이 없다. 이게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좀 거꾸로 됐어요. 국회의원들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제멋대로 써요. 뭐, 어디를 해준다고, 뭐 한다고, 뭐, 엉뚱한 데다 쓰고. 아니, 그걸 왜 국민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제멋대로 씁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거를 못하도록 소위 말하는 이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그 출발을 유상몰수 유상분배라는 이 토지개혁을 통해서 달성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농지의 92%가 자작농화가 됐습니다. 이 수치는요, 농지개혁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일본, 대만의 사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승만 대통령의 이 유상몰수 유상분배 이 농지개혁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러한 성공한 개혁을 바로 이 송건호라는 분이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지금 매도를 해놔서 지하에 계신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아유 저 친구는 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따라서 이 세계에서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세계 어느 나라 중에서 경제가 고속으로 성장하면서도 한국처럼 이렇게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진 그런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게 세계의 이 경제 분야의 석학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공로는 뭐냐? 대한민국이 출발할 때서부터 대한민국은 이제 지주도 없고 소작인도 없다. 모든 국민들이 다 공평하게 출발을 해야 된다. 공평하게 출발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야, 지주, 당신들 말이야. 옛날에 그 양반짓 하면서 말이야. 백성들 그 이 고열을 착취해가지고 너희들이 가진 땅, 우리가 좋다 이거 다 인정해 주겠어. 하지만 이제부터는 근대 국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당신들 양보를 하셔. 정부에다가 이 땅 팔아. 그 당시에 정부가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지주들에게는 지가증권이라는 것을 발행을 했습니다. 자, 지금 정부가 당신의 땅을 몇 평을 지금 받았는데 지금 돈을 줘야 되는데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자율 몇 퍼센트로 해서 이 돈을 정부가 갚는다. 그래가지고 이 지가증권은 이 현금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매가 됐습니다. 지주들에게는 이 지가증권을 주고 땅을 수용을 한 다음에 농민들에게 정부가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과 지주들이 거의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 500년 동안 정말 땅 한 땡이 없어가지고 고생을 하면서 한 번 소작인은 영원한 소작인, 한 번 지주는 영원한 지주, 이런 구도를 무너뜨리고 근대 국민국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때서부터 농민들이 자기가 뼈빠지게 일해가지고 번 돈으로 내 자식을 열심히 교육을 시켜서 내 자식이 고등고시를 봐가지고 무슨 뭐 판검사도 되고 고위 공무원도 되고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회사 사장도 되고 당대의 신분 상승이 가능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처럼 빈농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상업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3명이나 되잖아요. 따져볼까요? 김대중 대통령 목포상고 출신이죠. 노무현 대통령 마산상고 출신인가 그렇죠? 부산상고 출신. 이명박 대통령 포항 동지상고 출신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아무리 저 중남미 이런 나라에서는요,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당대의 신분 상승이 안 돼요. 신분 상승이 되려면은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거나 대지주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모님들이 인정 안내해주는 아주 고급 사립학교에 들어가지고 최고급 교육을 받고. 그리고 외국 유학을 해서 최고급 정보와 최고급 기술을 배워가지고 와서 자기 나라로 와서 부를 대물림하거나 권력을 대물림해서 대대손손이 그 집안이 해먹는 것이 보편적인 나라의 보편적인 신분 상승이에요. 북한에서 노동당 간부 아니면은 출세할 수 있어요? 없죠. 일본도 보면 일본도 아주 세습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일본에서는요, 뭐 시장 그러면은 시장이 뭐 할아버지가 시장이면 아버지도 시장, 뭐 아들도 시장, 거의 전부 그 세습을 해요. 국회의원도 거의 대부분 세습을 해가지고 이 세습을 해서 국회의원 된 사람이 뭐 한 30%에 육박하고 그래가지고 아 우리는 이제 세습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공천을 안 하겠다고 공약을 내걸 정도가 됐어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역동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어디서 왔느냐?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을 통해서 누구나 다 동일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게 만들었고 누구나 다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의 분야에서 성공을 하면 다 당대에 신분 상승을 해서 높은 자리로 갈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시켜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첨예한 계급 갈등의 구조를 다 해소한 그러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 이제부터 열심히 일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캔두 스피릿이 꽝 하고 폭발할 수 있었고 그 캔두 스피릿이 바로 대한민국의 이 급성장을 이끌어낸 원동력이고 그래서 한 시절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하고 빨리빨리 하자 이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이런 제도와 이런 정신을 만들어낸 그 원동력이 누구냐? 그 원동력이야말로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자꾸만 또 그분을 막 뭐 하늘처럼 막 존경하고 막 하늘처럼 존경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분이 뭘 했는지를 알아야 존경을 할 거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이 없이 그 시대에 정말 급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처럼 북한식의 무상무수, 무상분별을 했다면 이게 가능했을까?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대한민국 성공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이 농지개혁이었다. 반면에 그 시절에 한국보다 훨씬 더 잘 살았던 나라들이 지금 비실비실하면서 힘을 못 쓰는 결정적인 이유는 농지개혁을 못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나라가 필리핀 같은 나라입니다. 필리핀에 가보시면은요, 길 하나를 제대로 못 내요. 방귀 깨나 끼는 이 지주들이 여긴 그 내 땅이니까 비껴가 가지고 막 국도가 막 뱅뱅 돌고 난리를 칩니다. 아직도 필리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소수의 귀족 집안들이 이 권력을 대대손손 말아먹는 그런 나라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이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필리핀이란 나라가요, 한국에다가 정부 종합청사 맞은편에 거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물, 그 다음에 주한미국 대사관 건물 져준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한국보다 국민소득이 두 배나 높았던 나라입니다. 옛날 장충체육관 필리핀이 다 져준 그런 그 근거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에서 먹고 사느냐? 가정부 수출에서 먹고 살고 있고요. 반무대 가수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로 전락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정말 뜨거운 역동성, 이 역동성은 바로 농지개혁에서부터 왔다. 그 농지개혁을 성공시킨 분은 이승만 대통령이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좀 제대로 아는 그런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